동안이냐 노안이냐를 결정짓는 건?
머리숱?
대한민국 대표 탈모 전문 기업은?
해온수 13만의 탈모닷컴?
탈모닷컴에서 직접 개발한 프로페셔널 탈모 방지 샴푸는?
아, TS 샴푸!
늘어진 두피 모공을 꽉! 단 한 올의 모발까지 꽉! 사용할수록 풍성해지는 나의 모발! 이제 탈모 고민 끝! TS 샴푸! 아웃도어 RV 레저 캠핑에 가장 유명한 쿨러 브랜드는
콜맨?
에이 아니야 도메틱이지 전 세계 캠핑카 냉장고도 전부 도메틱이라고
꽁꽁 얼린 생수통을 넣고 다녀야 하는 아이스박스 시대는 갔다 전기나 차량용 배터리를 연결하면 스스로 냉각 영하 22도까지 냉동이 가능한 냉동 쿨러도 오직 도메틱
도메틱 쿨러로 무더운 캠핑장에서 더욱 시원한 맥주 맛을 느껴보세요
지금 바로 네이버에 도메틱 쿨러를 검색해보세요
안녕하세요 주간 홍키 11월 4주차 슬램덩크 뜻밖의 명대사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저는 글쓰고 진행하는 김홍기입니다. 어떤 전설의 반열에 오른 운동선수들에게 자신의 전성기 영상을 보여주면 놀라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뭐 내가 저렇게 잘했었어? 하고 말이죠. 어떤 전성기의 몸 상태만이 해낼 수 있는 그런 기술적인 완성도에 그리고 어떤 주위 사람들하고 또 미디어가 보내준 어떤 기대에 대한 그런 부응과 어떤 고무 그리고 여기에 게임 그 자체를 즐기는 어떤 그들의 어떤 여유로운 마인드까지 더해진 그런 절정의 플레이는 그런 플레이를 펼친 당사자들조차도 놀라게 한다는 이야기죠. 저는 물론 이 슬램덩크란 만화의 추종자이지만 그런 것들을 잠깐 감추고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이 만화를 조금 더 빨아본다면 이 슬램덩크란 만화가 최고의 감동을 선사해준 이 사난공고와의 마지막 40분 경기의 이 내용은 아마 이 고대 그리스의 시약으로부터 이어져 내려온 드라마 구조를 띠고 있는 모든 픽션들 중에서 인간의 머리에서 나올 수 있는 가장 완전한 형태의 이야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기승전결이라든가 그리고 반전과 복선, 긴장과 이완 등 모든 교과서적인 문법을 충족시킨 데다가 작화도 아주 전륜하죠. 앞에서와 같은 맥락으로 아마 다케이코 이노의 자신도 이 슬램덩크가 막바지에 보여준 그 무시무시한 완성도에는 본인이 이 만화책을 다시 들춰봤을 때 탄식을 내뱉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서 제가 배가운드 편에서도 언급했듯이 이런 완성도가 그 차기작으로 곧바로 연결되지 못할 정도였으니까요. 그래서 이 작품의 완성도라는 것은 일종의 운도 따라야 되고 만화가 자신의 어떤 현재 심신의 상태 같은 것들도 크게 좌우했다고 봅니다. 말하자면 슬램덩크는 그 순간밖에 존재할 수 없던 작품이라는 거죠. 이것은 크게 보자면 이 작품의 주제와도 일치하는데요. 주인공 강백호의 원작에서의 이름은 사쿠라기 하나미치죠.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잠시 후에 이야기하도록 하겠고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제가 11번째로 선정한 대사는 바로 안선생의 과거 회상 시인에 등장하는 장면입니다. 전혀 성장하지 않았다라는 대사인데요. 자신의 제자인 조재중이 자신을 떠나서 미국 유학을 하면서 한 대학팀에서 플레이하는 영상을 보면서 한 말입니다. 사실 전혀 성장하지 않았다라는 말은 또 너무 직설적이라 약간 민망한 느낌마저 주는데요. 농구의 본고장인 미국의 한 대학팀에서 몇 년간 플레이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봤을 땐 실력이 제자리라는 거죠. 슬램덩크란 만화는 중반부까지 철저하게 강백호의 시점으로 진행되는 만화입니다. 주인공 강백호의 성장에 모든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또 강백호의 인식 바깥에 있는 사건은 좀처럼 등장하지 않거나 간략하게 다뤄지죠. 그런데 북산 농구부가 전국대회 진출을 확정지은 이후부터 즉 마지막 능남고교와의 예선전이 종료되는 그 순간부터 이 만화의 시점은 갑작스럽게 전지적 작가의 시점으로 훌쩍 옮겨갑니다. 시한 내용에서 3인칭 지문이 부쩍 늘 뿐만 아니라 주인공 강백호와는 일말의 관련도 없는 사건과 인물들이 마구 등장하죠. 뭐 채치수의 체대특기생 입학 문제라든가 혹은 뭐 풍전 농구부의 노감독 혹은 뭐 전국의 강호들이 마구 쏟아져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시점부터 슬램덩크는 이 만화 속 세계의 농구의 전체를 조감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주는 만화로 변모한다는 것이죠. 이 조재중이란 인물은 그 중에서도 가장 현실의 강백호와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인물입니다. 어떤 안 선생의 인식 가장 깊숙한 곳에 있는 인물이면서 작품 속에서는 안 선생 아내의 입으로만 언급되는 까마득한 과거의 인물이죠. 그런데 동시에 이 만화에서 유일하게 안 선생의 자신의 감정을 직접적으로 표현하게 만드는, 아직도 안 선생의 머리를 쥐어잡으며 부들부들 떨게 만드는 어떤 정리되지 않은 기억과 과거의 인물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이 조재중의 죽음이 비극적인 형태이기도 했지만 이 능력에 비해서 기초가 부실했던 한 스포츠맨의 어떤 만개하지 못한 재능에 대한 어떤 스승으로서의 책임감과 안타까움이기도 하죠. 이 안 선생은 작중에서 트레이너와 실전 게임에서의 승부사로서의 모습을 동시에 보여주곤 하는데 이 트레이너와 승부사로서의 모습은 병치된다기보다는 겹치거나 혹은 한쪽이 종속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주인공 강백호에게 있어서 안 선생은 주로 트레이너의 역할을 맡고 있죠. 어떤 경기의 향방을 좌우하는 순간에 꺼내든 어떤 그 전략적인 카드조차 강백호의 성장을 위한 발판으로 사용되고, 그리고 강백호가 부상에 노출된 것을 눈치챔에도 불구하고 그의 성장한 모습을 좀 더 보고 싶어서, 그래서 스스로 자신은 지도자로서 실격이다라고 고백하게 만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고요. 이 안 선생과 관련해서 슬램덩크에 나오는 성장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해보죠. 다음과 같은 대상 예를 들어봅시다. 취미생활이라고? 그럴지도 모르지. 하루가 다르게 성장해 나가는 모습을 보는 것은 더 할 수 없는 즐거움이다라는 대사인데요. 전국대회를 앞두고 이 북산농구부의 다른 부원들이 합숙훈련을 간 사이에 이 강백호는 안 선생에게 맨투맨 지도를 받게 되죠. 그 내용은 바로 점프슛 2만 개를 일주일 동안 쏜다는 무시무시한 훈련인데요. 뭐 산술적으로 계산했을 때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이 만화에서 강백호는 놀라운 성적을 거듭해 나가긴 하지만 어떤 현재의 뭐 원피스 나루토 등에서 볼 수 있는 그런 파워업이라고 부를 만한 그런 성장은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슬램덩크는 점프식 만화의 전형을 사실 알고 보면 굉장히 충실하게 따른다고 이야기한 바가 있었는데요. 슬램덩크가 이런 원나블과 다른 것은 일단 이것이 무투나 마법이 아닌 실제의 스포츠를 다룬 것에 기반한다고 생각해요. 이 만화는 강백호가 강해지는 모습을 구구절절하게 보여줍니다. 기초 드리블, 기초 패스 훈련보다 굉장히 철저하게 시키고, 그리고 밤을 새워서 몇만 개의 슛을 쏘게 하죠. 이 노력이란 것은 굉장히 고전적인, 특히 스포츠물에 있어서는 거의 절대적인 테마이지만 이 만화만큼 그 노력의 실체에 대해서 정확하게 묘사한 작품은 드뭅니다. 슬램덩크에 나오는 2만 개의 슈팅은 어떤 깨달음의 순간이 아닙니다. 물론 앞서 레이업 슛을 강백호가 연습할 때는 공을 놓고 온다라는 느낌을 가지는 것을 어떤 중요한 힌트로 등장하긴 하지만 이 2만 개의 슈팅 점프슛의 경우에 이 안 선생이 2만 개의 슛을 쏘게 하는 것은 말하자면 반복하고 또 반복시켜서 몸이 기억하도록 만드는, 말하자면 주입식 교육인 거죠. 스포츠의 기본은 반복 훈련이란 명제인 겁니다. 세계 그 어떤 스포츠 지도자도 이에 반하는 이론을 제시한 적이 없죠. 자, 그럼 안 선생은 이 강백호가 이 옛 제자 조재중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이런 훈련을 손수 지도하는 것일까? 라는 물음으로 들어가본다면 그것은 오히려 그렇지 않다는 느낌이 듭니다. 이것은 국가대표로서 어떤 영광의 시대를 지나온 한 선수가 지도자로 변화했을 때의 그 관점의 이야기입니다. 강백호가 2만 개의 슛을 쏘는 경우 여기에는 어떠한 극적인 장치도 극적인 성장도 없습니다. 다만 소소한 개그컷들이 끼어들 뿐이죠. 덧붙여서 현역이 아닌 지도자 안 선생에게 이제 가장 큰 기쁨은 이젠 제자의 성장인 것이죠. 안 선생은 이것을 앞서 말했듯이 더 할 수 없는 즐거움이라고 말합니다. 묵묵히 강백호는 슛을 쏘고 안 선생은 단지 이것을 지켜볼 뿐이죠. 이런 일상적인 컷들이 이후에 강백호의 비극과 맞물리면서 독자들을 다시 감동시키게 합니다. 저희 강백호 최후의 특훈을 마지막으로 이제 북산농구부는 전국대회에 돌입하게 되죠. 전국대회 1차전인 이 풍정고등학교와의 경기는 작품 속에서 가장 가볍게 다루어진 시합입니다. 분량도 짧고 그리고 부상과 약간의 고전이 있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무난한 시합이었죠. 물론 작가는 여기서도 어떤 풍전고등학교의 사이드 스토리를 통해서 이들이 주역을 돋보이기 위해 나온 장치가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긴 합니다. 그러나 물론 이야기 구조적으로 보았을 때 이 경기는 클라이맥스 직전에 위치한 시합으로서 여러가지 기능을 하고 있죠. 작가는 전국대회 2차전에서 이 만화의 끝을 맺을 것이라고 이 시점에서 이미 결정하고 있었고 그 한 경기에 북산 농구부의 모든 것을 녹여내야 될 필요성을 느꼈을 것입니다. 실제로 이 산항과의 경기 40분 경기를 2년 동안 연재했으니까 작가가 이 산항전에 엄청난 성과 열을 기울인 것은 두말할 여지가 없겠죠. 그런데 스토리상으로 지나친 비약을 막기 위해서 이 최종장에 돌입하기 직전에 몇 가지를 정리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가 강백호와 서태웅의 관계라는 것이죠. 강백호가 이 작품에서 최초로 서태웅에게 패배를 인정한 대사가 있습니다. 한나 선배, 저 여우 언제 농구를 시작했어요? 라는 대사인데요. 이 대사의 정서는 명백히 질투죠. 최소연과의 삼각관계에서 비롯된 질투가 아닌 순수한 그의 농구 실력에 대한 감탄 이후에 터진 질투입니다. 그리고 결국 강백호 자신이 되고 싶었던 농구선수의 가장 이상적인 이미지가 바로 그렇게 미워하던 서태웅이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이기도 하죠. 말하자면 슬램덩크란 만화가 연재 종반부에 들어서야 강백호는 본인이 라이벌이라고 생각했던 서태웅이 사실은 도무지 자신이 넘을 수 없는 산이었다는 것을 깨달은 셈이죠. 슬램덩크란 만화에서 마지막으로 묘사되는 이 산안공구와의 경기에서 이 서태웅과 강백호가 패스를 하기 시작한 것은 더 이상 그들에게 농구가 자신들이 돋보이기 위한 또는 자신의 우월함을 증명하기 위한 플레이가 아니라 결국 팀 전체를 승리로 이끌기 위해서 확률이 높은 플레이를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인물들이 이런 플레이를 하게끔 만들기 위해서 강백호는 현 시점에서 자신의 패배를 인정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자, 그리고 1차전 풍전과의 경기를 다소 고전하긴 했지만 승리로 이끈 이후에 이제 드디어 산안공구와의 경기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 경기에서 드디어 주인공 강백호의 재능이 만개하게 되죠. 이전에는 기본기와 경험 부족으로 뭐 활약을 하는 중간중간에도 어떤 부진함을 보여왔다면 이 시합에서는 거의 결점을 찾을 수 없는 공수 양면으로 엄청난 활약을 합니다. 뭐 심지어 결승점까지 기록을 하니까요. 특히 신현피엘이라는 선수와의 매치업에서 초반에는 고전을 하지만 곧 이 선수를 스스로 분석하고 약점을 깨달은 후에 다음과 같은 대사를 합니다. 아, 넌 골 밑에서밖에 슛이 안 들어가는구나 라는 대사인데요. 이 대사가 뭘 의미할까요? 일단은 처음으로 강백호라는 선수의 지능적 플레이라고 할까요? 사실 스포츠 선수라는 지극히 당연한 모습인데 하지만 워낙에 이전에 이 강백호라는 선수의 플레이가 어떤 다듬어지지 않은 뭐 머리로 하는 것도 아니고 경험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뭔가 야성의 감과 운동량으로 때려잡는 듯한 그런 플레이를 보여주며 선전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상대의 약점을 파악하고 그에 맞는 플레이를 펼친 모습을 작중에서 처음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장면에서 강백호는 스포츠맨으로서의 어떤 성숙한 멘탈을 보여주기도 하죠. 이를테면 다음과 같은 대사들입니다. 신현필에게 오펜스 파울을 당하고 넘어진 후에 담담히 내뱉는 대사죠. 미안하다고 하지 않아도 돼. 시합 중에 일어난 일이니까 라는 대사인데 독자들은 이 장면에서 직감적으로 깨닫게 됩니다. 아, 강백호가 정말 뭔가 어른이 됐구나 라고 말이죠. 그리고 이것이 이후에 그의 친구 양호엘에 의해서 저 녀석 바스켓볼 선수가 되어버린 거야 로 직접적으로 다시 언급됩니다. 즉 이 마지막 산안공구와의 시합은 강백호란 농구선수의 첫 발걸음을 의미하는 경기면서 아무런 꿈도 미래도 없는 한 불량 학생에 불과했던 소년이 분별력 있는 청년으로 성장한 모습을 농구 시합을 통해서 보여준다고 할 수 있죠. 물론 이 성장은 경기가 진행되면서 안타까운 결말을 맞게 되지만 그건 또 잠시 후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권이 한국에 출판되면서 이 작가 이노우에 다케이코는 6년 동안 그렸지만 불과 4개월간의 일밖에 풀어놓지 않았다란 코멘트를 한국 독자들에게 보냈습니다. 이 사람이 언제쯤 이 만화를 끝마치려고 결심했는지에 대한 그런 정확한 시점에 대해서는 여태까지 명확한 답을 한 적은 없는데요. 자, 이 마지막 산안공구와의 경기에서 북산 농구부는 우승자와의 시합에도 불구하고 2점을 리드하면서 전반부를 마칩니다. 그리고 선수들 모두가 최고의 컨디션을 보여주죠. 그런데 후반전이 시작되고 북산은 상대가 24득점을 할 동안 무득점에 그치면서 코트의 절반도 넘지 못하는 고전을 합니다. 이 마지막 경기는 북산 농구부가 작품에서 유일하게 실력으로 압도당한 경기입니다. 특히 서태훈과 최치수 이 두 선수의 경우 이 자신들의 도내 베스트5로 뽑혔지만 이 경기에서는 자신의 마크맨들에게 비참할 만큼 굴욕적인 패배를 맛보죠. 그리고 이 패배를 지켜본 최치수의 동생 최소연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왠지 두려워졌다. 오빠가 지금까지 온 힘을 다해 싸워온 것이 전부 이 시합으로 사라지는 건 아닐까라는 대사인데 전반부에서 북산 농구부가 최고의 컨디션을 보여준 것은 말하자면 일종의 장치이죠. 후반부에서 상대에게 철저하게 농락당하는 것은 이들이 컨디션이 저조하거나 누구의 부상 때문이 아니라 단지 어디까지나 이들의 실력이라는 겁니다. 이 산안공고와의 경기는 간단하게는 대역전극이라고 요약할 수 있는 경기지만 작가는 이 한 경기 속에 북산 농구부원들의 삶 그 자체를 녹였다는 것이죠. 뭐 40분의 경기를 2년 동안 채워넣었으니까 뭐 당연하겠습니다만 이 채치수와 서태웅의 경우 이들은 자신의 능력 그 자체를 부정당한 경우죠. 북산 농구부에서 가장 탄탄한 개인 능력치를 보유한 이들이 민망할 만큼 자신의 약점을 드러내고 좌절합니다. 즉 최소연의 저 대사는 상대의 플레이에 공포감을 느낄 정도로 압도당하는 것이 이 오빠에게 트라우마로 남을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자칫 선수생활 앞으로 내내 트라우마로 남을 수 있는 이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 역시 억지스럽지가 않습니다. 작가는 은퇴한 변덕규와 그리고 과거 회상 속에서의 윤대엽, 즉 과거의 라이벌 두 사람을 통해서 이 두 사람, 서태훈과 최치수에게 너 개인의 패배가 그것이 팀의 패배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 너희에게는 주역이 될 다른 선수들이 있다는 것을, 농구는 팀플레이란 것을 다시 한번 일깨워줍니다. 이 마지막 경기에서 작가는 이 북산 농구부의 집념과 투지를 다양한 방식으로 독자들에게 보여주면서 감동을 안겨주는데요. 이를테면 다음과 같은 두 부분이 그러하죠. 그때였다. 산항 팬들 뿐이었던 관중들 사이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 건. 북산 화이팅! 이번 한계가 중요하다 북산! 이라는 이 한 부분과 그리고 북산에 들어오길 잘했어 라면서 울먹거리는 이 강백호의 농구부 동기인 1학년 이호씨에게 대사입니다. 놀라울 수밖에 없는 장면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영화로 말하자면 쟁쟁한 주연 배우들이 프레임 안에 있는데 엑스트라 한 명이 카메라에 포커스를 받고 있는 거죠. 이 엑스트라가 장면 속에서 주체적인 힘을 가지고 있지 않을지라도 작가는 이 관중과 벤치 멤버란 요소를 이 마지막 경기로 끌고 들어왔습니다. 이 첫 번째의 경우에는 북산 농구부의 끈질긴 플레이에 관중이라는 무명의 엑스트라를 변심하게 한 셈이죠. 전국적인 팬덤을 거느리고 있는 팀이기 때문에 이 산안과의 경기에서 관중들 중 누구도 북산 농구부의 승리를 기대하지 않고 북산 농구부는 이 시합에서 일종의 악당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관중들 중 한 명이 전향했죠. 단지 시합의 플레이로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북산 농구부의 팬이 되고 이들을 응원하도록 만들었던 겁니다. 두 번째의 경우 이 이호식이란 선수는 공식 경기에서 단 한 번도 뛰지 못했고 그다지 재능도 있어 보이지 않는 그저 그런 선수입니다. 그런데 이 선수가 24점 차까지 뒤졌던 자신의 팀이 5점 차까지 쫓아가는 모습을 보고 울면서 이 무명의 농구부에 오길 잘했다라고 이야기하죠. 이들과 동료라는 것이, 이들과 한 팀이라는 것이 너무나 자랑스러울 뿐만 아니라 그것이 자신을 이토록 기쁘게 만드는 겁니다. 계속해서 만화가 시합과 플레이 일변도, 그 제 코트에 있는 선수들 일변도 흘러갈 때쯤 이렇게 관중과 그리고 벤치 멤버 요소들을 이렇게 연출적으로 끌고 들어왔다는 점 다시 보면서 좀 놀라움을 금치 못한 장면이었는데요. 이번엔 이 슬램덩크의 작가가 스토리를 짜는 방식을 한번 이야기해보죠.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대사들입니다. 산안공구의 에이스 정우성이 이 서태훈과의 매치업에서 다음과 같은 대사를 하죠. 난 올여름이 지나면 미국으로 간다 라는 대사인데 이 슬램덩크의 작가는 이야기를 고안할 때 어떤 복선이나 반전 같은 것은 전혀 생각하지 않는 스타일이라고 합니다. 특히 이 만화가 시합으로 돌입할 때는 승패만 염두에 두고 상대가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임기응변식으로 만화를 그려나가는 식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 시점에서 미국이란 키워드가 다시 나왔습니다. 일전에 서태웅이 안 선생에게 미국으로 가려고 합니다 라는 대사는 과연 여기까지 염두에 둔 것인가 라는 것인데 사실 제 생각은 물론 아닐 거라고 생각하고 정확한 사실관계는 알 수 없는 일이지만 정우성이 미국 유학 이야기를 다시 꺼내면서 윤대엽과 정우성과 그리고 고교 최고의 선수가 되라라는 안 선생의 말까지 이 세 가지 이미지가 모두 연결되면서 이야기의 고리가 굉장히 탄탄해졌습니다. 슬램덩크의 작가처럼 이 이야기의 큰 틀을 전혀 짜지 않는 이런 메소드는 자칫하면 만화가 산만해질 수 있고 이야기가 중심을 잃을 수도 있는 그런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데요. 이를테면 리얼이라든가 베가본드 같은 만화는 작가의 뛰어난 연출과 그림 때문에 종종 가려지고 있긴 하지만 이야기가 헤매는 느낌을 주는 것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슬램덩크는 이상하게 요행수라고 봐도 좋을 정도로 이런 즉흥적인 방법이 잘 먹혀 들어갔죠. 이걸 앞에서 언급한 작가의 어떤 불가사의한 그런 힘이라고 봐야 될까요? 다음에 예를 한번 보죠. 정말 좋아합니다. 이번엔 거짓이 아니라고요 라는 대사인데 이 만화의 시작을 알리는 슬램덩크란 만화의 어떤 시작을 알리는 최소연의 농구 좋아하세요 라는 이 대사를 전혀 관계없는 시간과 공간에서 주인공 강백호가 다시 잡아 올렸죠. 독자들을 짜릿하게 만든 또 하나의 순간입니다. 이런 효과적인 것을 아무런 계산 없이 만들어냈다는 것, 물론 작가가 인터뷰에서 거짓말하지 않았다면 이같지만요, 이거를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어떤 장르를 막론하고 아무리 기가 막힌 연출, 아무리 기가 막힌 기법도 그 의도와 노림수가 너무 노골적일 때 감동을 반감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드니 셀던이 가끔 실패하는 소설들을 보면 그런 느낌을 종종 받고 혹은 국내의 어떤 기교파 감독들 언급하진 않겠습니다. 그런 감독들의 가끔 그다지 치밀하지 못한 영화들을 보면 이런 느낌을 많이 받는데요. 작가의 내공이 부족할 때는 종종 이런 것들을 스스로 회심의 전개라고 자화자찬하면서 이야기를 폭주시키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슬램덩크의 작가는 결코 무리하지 않습니다. 슬램덩크에는 물론 이후에 베가본드와 리얼도 마찬가지지만 이 만화에는 극적 전개라고 할 만한 비약이 없습니다. 반전이라든가 어떤 달려나가는 전개가 없다는 거죠. 등장인물들은 본인의 활동 반경 안에서 계산 범위 내의 행동들을 할 뿐이고 이런 것들이 모두 자연스럽습니다. 이런 자연스러운 전개가 등장인물들에게 생명력과 사실성을 부여하고 독자들을 열광시키는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리고 이노우에 다케이코는 이야기가 막힌다는 느낌이 들었을 때 언제나 그 정답을 본인 안에서 찾으려고 노력한다고 합니다. 여타의 소년 만화들이 이야기가 막혔을 때 사용하는 여러 장치들, 이를테면 새로운 캐릭터를 갑작스럽게 등장시킨다거나 하는 무리수가 어떤 작품 전체의 질을 떨어뜨린 경우가 있는데 뭐 갑작스러운 파워업을 한다든가 하는 이 작가는 그런 것들을 굉장히 경계한다는 것이죠. 이 문제의 해답은 이미 내가 그렸다, 그 안에서 이 길을 찾아보자 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제가 뜻밖의 명대사라는 방송의 타이틀 때문에 고르고 싶지 않았던 대사인데 이 왼손은 거들 뿐이란 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단순하게 이야기해서 이 슬램덩크는 슬램덩크로 끝나는 만화가 아닙니다. 이 처절한 경기의 결승점이 되는 강백호의 버저비터는 이 주인공 강백호가 묵묵하게 숫자를 세어가며 연습했던 점프슛이죠. 일전에 제가 이것을 슬램덩크의 마무리가 종종 도가적이다 라는 느낌을 줄 때가 있다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어가지고 어떤 분이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제 관점에서는 주인공 강백호가 호쾌한 슬램덩크를 꽂으면서 이 대역전극을 마무리할 수도 있었다고 봅니다. 이 만화의 시작부터가 주인공 강백호가 슬램덩크를 꽂으려다가 실패하는 백보드에 머리를 부딪히는 모습을 보면서 이 여자 주인공 최소연이 너의 엄청난 점프력은 분명 농구부에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이야기가 시작이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수미상응을 이룰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실제로 이 만화의 진도를 쫓아가지 못하고 완결된 TV 애니메이션은 그렇게 끝났죠. 강백호가 슬램덩크를 꽂으면서 만화가 끝났는데 이 원작자는 그러지를 않았습니다. 거대한 파도처럼 끝날 것 같은 이야기를 조그마한 돌멩이 하나를 집어넣으면서 막을 내렸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데 이 여운이 잔잔한 물가에 동그라미를 만들듯이 길게 이어진다는 것이죠. 이 슬램덩크가 끝을 향해서 달려가는 방식은 모든 것을 쏟아내고 지쳐 쓰러졌다기보다는 멈추었다라는 느낌을 줍니다. 이 마지막 왼손을 거둘 뿐이란 대사를 하는 강백호의 표정을 보면 방금 전까지 그 심각한 등 부상에 식은땀을 흘리던 그 모습이 아닙니다. 2만 개의 점프슛을 쏘아올리며 연습 때 치고 있었던 그 담담한 표정이죠. 그리고 만화 속을 잘 보시면 친절하게 중얼중얼이란 의태어까지 적어놨습니다. 왼손을 거둘 뿐이란 대사를 계속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잘 보면 그가 가장 타점이 높았던 오른쪽 45도의 위치에서 패스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강백호는 지금 현실이 아니라 어떤 환상과 망상 속에서 패스를 기다리고 플레이하고 있다고 봐도 좋죠. 직감적으로 모두가 이 만화가 정말 끝나는구나 라고 짐작하게 만든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마지막 대사인데요. 지문입니다. 워낙에 패러디도 많이 되었기 때문에 굉장히 유명한 지문인데, 그러나 이 사진이 표지로 사용되는 일은 없었다. 산왕과의 사투에서 모든 힘을 쏟아낸 북사는 이어지는 3회전에서 거짓말처럼 참패를 당했다인데, 슬램덩크란 만화는 앞서 말했듯이 여기서 멈추어버립니다. 이런 갑작스러운 결말에 한일 양국의 독자들이 엄청난 충격을 받았었죠. 당시에는 반발도 참 대단했던 것 같고요. 그럼에도 이 20년에 가까운 세월이 흐른 후에 이 만화를 다시 들추었을 때 역시 슬램덩크는 끝내야 할 곳에서 잘 끝냈다라는 느낌을 줍니다. 누군가의 강요가 아니라 이 창작자 자신이 가장 아름다운 순간 쓰러지길 바랬다라는 느낌을 주고요. 사쿠라기 하나미치, 한국의 편집자가 강백호란 이름으로 기가 막히게 번안한 이 작품의 주인공의 이름은 다음과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사쿠라는 뭐 다들 아시다시피 벚꽃이죠. 화려하게 피었다가 순식간에 꽃잎을 날리면서 져버리는 일본의 국화이기도 하고요. 하나미치란 이름은 원래 가부키 용어라고 합니다. 본 무대 좌측에 배우들이 출입한 통로를 의미하는데요. 이 통로의 역할 외에도 본 무대와는 다른 사이드 스토리를 전개한 무대가 되기도 하고, 그리고 가부키 배우들이 연기가 끝나고 팬들에게 꽃을 받는 등 팬들하고 교류하는 장소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하나미치란 단어에는 화려하게 꽃 피우고 퇴장한다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벚꽃처럼. 농구선수 사쿠라기 하나미치, 강백호의 능력은 앞서 말했듯이 마지막 경기에서 그 절정을 보여줍니다. 단 한 경기입니다. 그리고 이 한 경기에서 그의 선수 생활을 영원히 끝장내버릴 수도 있을 치명적인 부상을 입습니다. 강백호가 재활에 성공한다고 해도 어쩌면 별 볼일 없는 선수로서 농구 인생을 마감하게 될지도 모르고요. 그런데 알면서도 강백호는 스스로를 혹사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이겼죠. 그런데 북산 농구부는 앞서 말한 그 지문에서 보여주듯이 다음 경기에서 참패합니다. 전국재패는 공허한 말로 끝났죠. 작가가 야심차게 등장시킨 전국의 강호들 역시 단순한 맥거핀으로 끝나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이 강백호란 인간에게 이 전국대회 2차전은 무슨 의미가 있는가로 들어가 보면, 단지 이 학창시절 클럽 활동의 일환으로 출전한 대회에서 단 한 경기의 눈부신 활약을 위해서 강백호는 너무나 많은 것을 잃었다는 것이죠. 이 만화에서 강백호란 선수에게 이 산왕전까지의 이 전개는 말하자면 성장이었습니다. 마지막 경기에 이르러서야 이 성장한 능력을 만개하는 겨우 보통 선수들과 같은 수준의 몫을 해내죠. 왜냐하면 초보자이기 때문이에요. 강백호는 기뻐하죠. 독자도 감동받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만화가 끝납니다. 강백호와 북산 농구부의 모든 꿈도 여기서 끝납니다. 인터뷰에서 작가는 강백호는 어쩌면 영원히 재개하지 못할 수도 있다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야말로 벚꽃입니다. 모든 것이 끝났죠. 우리가 다시 생각해보죠. 이 강백호란 인간에게 이 시합 최후의 1부는 부상을 무릅쓰고 자신의 선수 생명을 깎아가면서까지 뛰었어야 하는 시간인가? 한 경기에 이겼지만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라고 물었을 때 작가는 의미가 있다 라고 답을 내리고 있는 겁니다. 말하자면 이때 강백호의 머리를 지배했던 것은 실존주의에 가깝습니다. 나의 본질, 농구선수로서의 미래, 자신에게 보다 중요하고 유효한 가치 같은 것은 지금 그에게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것. 단지 지금 이 순간 내가 시합에 나가서 리바운드를 잡고 블로킹을 하고 골밑을 사수해야 한다는 그 한 가지의 목표만이 존재하는 것이죠. 즉, 자신이 플레이하는 현재의 실존이 곧 자신의 본질을 결정한다는 그런 신념이 이 만화의 마지막 강백호의 의지에 녹아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정성일 영화평론가 이야기입니다. 한 영화가 천만 관객을 넘어서는 것은 영화 자체만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어떠한 그 시대의 마법 같은 힘이 가해졌을 때 가능한 일이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슬램덩크는 1억 권이 넘게 팔린 만화입니다. 정성일 씨의 이야기에 따르자면 이 만화의 상업적 성공 역시 만화 자체만으로는 도저히 해석할 수 없는 어떤 불가사의한 행운이 따랐으리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이번에 이 방송을 준비하면서 저는 이 만화의 한일 양국에서의 기록적인 성공을 도저히 만화 외적인 어떤 것에서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일단 표본부터가 다르죠. 이 만화는 2, 3개월 동안 이루어낸 천만 영화와는 달리 20년째 매년 수십만 권이 팔려나가는 스테디셀러입니다. 시대와 환경이 만든 기적적인 결과가 아니라 슬램덩크의 성공은 온전히 슬램덩크 그 자신의 힘이라는 것이죠. 이 만화를 시작으로 일본 만화 시장에서 과거 명작들이 완전판 혹은 소장판이라는 이름으로 재출간 열풍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간단합니다. 마르고 닳도록 보고 또 본 슬램덩크를 보다 좋은 종이, 보다 나은 판형으로 인쇄된 판본으로 자신들이 소장하고 싶게끔 그런 소비자의 수요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소비자들에게 그런 욕망을 불러일으켰다는 겁니다. 언제나 다시 꺼내 읽을 때마다 매번 새로운 감동을 안겨주는 이런 작품이 존재한다는 것. 조금 과장하자면 정말 평행우주라는 것이 존재한다면 저는 다케이코 이노웨와 슬램덩크가 존재하는 이 우주에 태어나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주간 홍키 11월 4주차 슬램덩크 뜻밖의 명대사 마지막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글쓰고 진행하는 김홍기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